본문 보겠습니다. 16, 17, 18절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5절,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오늘은 세 절을 강론할 터인데 18절 보아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백성, 지칭하죠.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에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그들을 향해서 18절 다시 볼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이 명령을 주었을까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세상에 발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발붙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학습된 시대의 정신이, 시대적인 가치가 우리를 은연중에 지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기 전에 익숙했던, 거듭난 뒤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 내 가치관을 만든 그 생각들, 그것이 오늘을 사는 나를 지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충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도와는 다르게 위배되는 방식으로 인생을 영향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부모가 아이를 향한 뜻이 있어요. 인생을 많이 살아서 이제 자식을 갖게 된 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자라면서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익숙한 자기 생각. 하루는 이 부모가 다른 부모들과 아이들을 초청했어요. 부모의 의도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장난감도 쉐어하면서 사람 관계 가운데 성숙하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위협을 느껴요. 내 장난감, 그러면서. 그래서 설명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 가면 다시 내 거 될 거야. 아, 그런데 이 아이는 싫어, 싫어, 그렇게 합니다. 부모의 뜻과 자식의 생각이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아요. 이러한 맥락에서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모든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물론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이 명령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지금 그분을 주라 부름에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분별하면서 살아라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근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의 뜻, 하나님의 뜻,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지금 나의 상황과 관련된 주님의 의도하심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특정 개인, 예수 믿는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실 때의 그 뜻. 반면에 로마서 12장 2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데살로니가 강해를 해오면서 4장 3절에 정확하게 이 표현이 나왔죠. 보십시다.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의 영이 크게 역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려고 하고 굴복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보다 훨씬 성적인 타락이 심했어요. 물론 마지막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초월하는 음란의 영이 크게 지구를 사로잡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때 당시의 데살로니가는 부도덕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거룩하게 사는 거야.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적인 순결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잘 모르는 그것을 감안한 가운데 분명하게 명시된 이것은 붙잡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명령. 이 세 가지 명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실행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명령 다. 하나님은 절대 실행 불가능한 어떤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내가 온전한 것 같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을 때 일견 보기에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어떤 불가능한 요구를 하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실행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 세 명령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부담 주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다. 이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이득입니다. 세 번째, 이 세 가지 명령은 특히 오늘 본문이 다루려고 하는 이 세 가지 명령은 나의 영혼을 만드는 것과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뭐 천당 가면 똑같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다. 영원한 영광, 영원한 나라에서의 나의 지위는 이 땅에서의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고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어떻게?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영혼을 공유하는 가족이 되는 것에는 회륙 적인 인연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이구나. 이 명령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특징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이 세 가지 명령은요, 나의 신분을 전제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행복하라 명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무조건이 충족되어야 이 행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에게 행복하니 이것을 물을 수가 있는데 행복하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으로 성형 수술을 끝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가능합니다. 구원하는 외부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요, 행복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의 변화가, 아, 이런 말씀이 안 되는데, 아다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 해야 내 감정이 변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은 가능한가? 외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지지 않아도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가? 어떠한 경우에도 전춘후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의 근거가 나의 신분과 지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절을 여러분이 잘 붙잡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은 나의 신분과 지위에 관련되어 있다. 하나는 과거에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는 장차 나를 위해서 일어날 어떤 일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만큼 엄청난 사랑과 은혜의 수혜자 대상이구나,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 나는 보통 신분이 아니구나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에 근거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 나를 향해서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부어졌다. 거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무엇을 차지하고 있고 그분의 마음을 흔드는 존재이다. 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릴 때 과로 버려졌다가 못 먹는 식사를 건너뛰는 것이 그냥 다반사였던 한 그 소년이 부잣집에 입양을 했다라고 한번 상정을 해보자. 이 녀석이 커서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집에 와 보니까 밥 차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밥 차려주는 사람이 없기로는 고아 생활할 때와 똑같아요. 한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안 나타나네. 고아 때도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는 확신합니다. 자기의 신분 때문에 저녁에 가족들이 모일 때 어떠한 분위기 가운데 자애로운 양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에게 말 걸어주고 아버지 없었던 그 상태로 보냈던 수많은 밤과는 다른 밤이 오늘 저녁에 연출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아이를 지배한 것은 지금 당장 밥이 없다고 해서 절망으로 감정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신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신분이 약속하는 미래의 소망은 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즐거워하면 헬라 동사가 똑같습니다.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헬라 동사예요. 소망 중에 다가올 큰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3주 뒤에 결혼식을 올릴 그 라이언 군이 저 뒤에 앉아있는데 지금은 지나가면서 두 어깨를 쳐도 괜찮습니다. 1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큰 소망이 있으면 사소한 것을 견딥니다. 사람이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일어난 그대한 사건, 이 십자가, 네가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분의 감정세계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분이 다가오시는 그때 가지고 올 약속된 영광에 대한 내 마음이 미뤄되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분을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지금 내 삶의 외부적인 조건과 상관이 없이 내 영은 잔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선지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이것들이 가득할 때만 우리는 기뻐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것을 우리식으로 적용해서 말하면 십자가의 주님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나의 외양간이 비어도 기뻐하며, 행복감을 주는 어떤 조건들을 무시하고 밀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러한 것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여 충족될 때를 기다리는 그 순간, 충족되었어야 내가 웃겠다가 아니고 이 기다림의 순간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기뻐하리라 고백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많이 묵상해야 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신구약을 드나들면서 많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라는 단어는 왜 기침 같은 게 멈추고 싶은데 계속 나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찾아드는가 싶으면 또 나오고 또 성을 공격해요. 군사 작전을 펼쳐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정복이 안 됐어요. 그 작전을 따가지고 또 시도해요. 그때 쓰이는 헬러 단어입니다. 그래서 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탁탁탁탁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쳤어요. 근데 안 무너져. 그래서 좀 휴식하고 와서 또 치는 그런 그림이에요. 성을 공략했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또 갑니다. 또 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기도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적대적인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위로부터 복음로를 만약에 차단된 상태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기능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연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지 본부는 그곳에, 저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교신을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챔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유지하라, 이 부탁입니다. 왜 쉬지 말고 이런 기도가 요구되는가 하면 내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를 우리 성경 나오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지만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았더니 이러한 그림이 나와요. 기도하라는 것과 관련된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나는 그의 악의 선으로 이기고 싶어요. 마태복음에는 기도하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용서의 능력을 구하며 초대교회 7명의 사역자를 선택할 때 선택을 앞두고 그들을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크고 작은 선택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처럼 사방이 막혔을 때 기도하는 거라. 사랑의 능력을 구하여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1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종류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주 다가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 주십시오. 지혜와 전략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할 수가 있고 고난의 때에 기도할 수 있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 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하늘 자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 없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힘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힘입어서 사는 삶이 성공이며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루어낸 것은 뭐예요? 그분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힘 입지 아니하고 기도라는 차원을 통해서 하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이루어낸 것은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분의 계획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삶, 공허해요. 기도로 채워지지 아니한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번째,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이 범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해 두십시오. 범사는 모든 일, 모든 경우,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말하는데, 이 범사가 가지고 있는 신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만남과 일들은요, 우연을 가장하게 해서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디자인된 승리적인 공간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요. 그렇다고 해서 숙명적으로 하나님이 다 짜놓으시고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구나, 일어나고야 마는구나 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일들은 그것을 범사라고 그래요. 내 삶의 반경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내가 경험한 모든 일들, 그 오케이전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주께서 조성하신 환경이에요. 배우자도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자식도 그렇게 해서 만났고요.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그 아들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한 의원에 갔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때 보통 감사가 안 나오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표현을 하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6절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아가서를 강의하면서 이 구절에 시간을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면 내 뒤를 이렇게 안듯이 하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의 왼손의 역사는 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부지런히 성실하게 선하신 손길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움직이세요. 왼팔의 역사. 나는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는 이 왼팔의 역사가 선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좋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을 것입니다. 박해와 시련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지금 힘든 그들에게 이 범사, 지금 너희들의 환경 이 가운데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적극적으로 피하고 싶은 상황인데.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저와 함께 에베소서 5장 20절 가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명령을 줍니다. 5장쯤 되면 이제 앞에 이 교련과 관련된 이 메시지를 주고 적용에 관한 것인데 5장 20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범사에 이 범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부터 시작해서 6장 9절까지 6개의 인간관계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보통 이 6가지 인간 가운데 노출이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다음에 자녀에게, 아비에게, 노예에게, 노예 주인에게, 노예와 노예 주인을 직장 관계라고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결혼하고 자녀 낳고 크고 하는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통틀어요. 5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아내들아 복종하기가 쉽지 않지 오히려 때로는 자고 있는 남편 목 조르고 싶지 그런데 감사함으로 내가 다스리고 있음을 믿고 너의 삶 가운데 선한 것을 창조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를 연습해 다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인연을 맺어주신 모든 관계는요 아픔을 동반해요. 하나님이 그리 디자인하셨어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만 있으면 행복해 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아내들이여 이렇게 순종해 가면서 감사를 연습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결혼하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신혼 연애할 때처럼 아내가 이쁘다. 그 미친 사람이에요. 나중에 서로를 보는 눈이 성숙해져서 나중에 그 감정이 사랑의 그 감정이 크게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신혼을 지나고 난 다음에부터는요 이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아내 드린 자매들이요 남편에게 여보 나는 다르지 라고 묻지 마세요. 답은 똑같습니다. 생존해야 되니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들 미울 때가 많지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들은 하나님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인격이 못 되잖아요. 그런 완벽함이 없잖아요. 그런 좋은 하나님을 반영할 만한 우리 마음바탕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화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나를 믿고 그 모험김을 시도해라. 포기하지 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실망을 많이 주고, 어떻게 저런 아빠가 내 아빠가 될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선한 손으로 너를 이끌고 있음을 신뢰해라. 그리고 너 할 바를 다 해라. 그리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능력으로 다스리고 있음을 인해서 나에게 감사해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비들아, 자식 때문에 열불 터지지 감사함으로 잘 양육해라. 자, 5절에는 조금 요구가 큽니다. 노예들,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종들아 그렇게 했는데 노예들 아니에요. 로마 제국내에서의 노예들,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지금보다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았을까요? 그 노예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주께서 알고 계신다고요. 주를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는 것을 연습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던지, 노예 주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던지, 아니면 그 주인을 보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던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면서, 형들에게 팔린 요셉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가 나올까요? 우리는 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왼손의 역사를 볼 수 없다니까요. 노예로 팔려가고 오해받아서 또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 과정은 하나님의 왼손의 역사예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환경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주께서 그와 함께하여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신 그 현장이 감옥이고 형통케 하신 그 현장이 보디발의 집이라는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애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이란 말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뒤에 왼손의 역사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떠한 것을 염두에 두고요? 한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했던 것처럼 10년 동안 대적자에서 쫓깁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죠. 사울이 죽었으면 감사가 나오겠는데 그것까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이 범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 내 머리 뒤에서 움직이시는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보다 훨씬 거대한 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도망다닌 그게 그 경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다윗은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유다 남부 지역 가운데 그가 방문하지 아니한 동굴이 없습니다. 백성의 삶을 철저하게 파악한 지도자처럼 좋은 왕이 되는 적경이 없어요. 그는 몸을 숨기 위해서 이 동굴 찾아가고 저 산에 기거하고 움직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이중 목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삶 뒤에 있는 하나님의 왼손의 역사가 안 보여요. 그래서 빨리 이 과정이 끝나기를, 대적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수를 놓아가세요. 십자수 놓을 때 손이 밑에서 위에서 바늘을, 그리고 또 위로 아래로 하면서 이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십자수 밑에서 쳐다본 그 그림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십자수 놓아져 가는 그 광경을 보는 데 있어서 지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진행되는 이 인간관계.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배신을 당한 상황은 범사에 해당돼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똑같아. 이제는 어떤 사람한테도 내 마음 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내 마음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손을 회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로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내 생에 일어났던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경배합니다. 역시 나도 허물 많고 죄 많은 것처럼 그도 허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대신 의지했더랬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그의 입술에서 나올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무너지고 인간관계에 벽을 쌓음으로써 차단합니다. 견고한 진이 세워지죠. 하나님 앞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제한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지금도 나의 삶 전반적으로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나로 하여금 안심하게 합니다. 영적 원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메시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영적 원리 하나는 불만족과 불평을 통해서요 어둠의 세력이 엄청나게 전진합니다. 죄는 어둠의 역사를 강화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마귀가 힘을 얻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적법한 합당한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런 천군 천사들의 활동이 엄청나게 액티브해집니다. 영적 싸움도 강력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나에게 파송된 이 하늘 군대들의 활동을 묶습니다. 그 반면에 어둠들이 세력을 얻습니다. 오늘 주께서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이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손이 내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환경이든지 그 대상이든지 아니면 이 환경을 보는 내 마음이든지 그것을 믿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 세력 확장의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안 좋은 어떤 일이 생겨서 내 마음이 확 상한 가운데 내뱉는 그 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왜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혀를 다스리셔야 돼요. 만약에 그 순간에 감사할 수가 없다면 입을 철저하게 닫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나오는 부정적인 파괴적인 어둠을 부추기는 그에게 힘을 더해주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청년부 회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청년부를 지원하는 그 외 부장 집사님이 있죠. 교회 청년부 소속은 아니지만 이제 직업도 있고 또 사회적인 그런 위치도 있으니까 행사 있을 때마다 참조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청년부 행사를 위해서 이 부장집사님이 몇십만 원을 참조하기로 약속을 했나봐요. 그러면서 먼저 너 카드로 써라. 나중에 내가 입금해줄게. 행사가 끝나고 그 부장집사님을 찾아갔는데 아마 이 핑계 저 핑계 못 받았나 봐요. 그게 이 소심한 정인회장 형제가 호소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 부분을 강론하고 있을 지음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너 일단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작을 해보자. 목사님 생각에는 너의 그 거절받고 상처 쉽게 받는 그런 어떤 속성을 지금 이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 같은데 내게 두고 한번 기도해 볼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제가 복도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그 안수 집사님에게 이메일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기도 중에 들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봐라. 이메일을 썼어요. 안수 집사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쭉 했었어요. 돈도 받았네요. 잘 됐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기뻐하면서 이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청년 회장은 몇십만 원 얻어내면 끝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무언가를 그의 삶 가운데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상을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돈 약속하고 돈 뒤에 받아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이 내 속에서 온전히 새겨지고 세워지고 그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환경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인간관계라는 환경을. 그래서 나는 이 인간관계를 갈아치우고 싶은데 그래서 다른 인간관계로 재편성해 주셨으면 이게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 가운데 이거를 통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심을 해보십시다. 이것을 내 생애 가운데 비전처럼 추구해야 되겠다. 항상 기뻐하는 내 영이 내 속에서 용서 숨치도록 나를 위해서 십자가 이루어주신 그 일,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에 대한 그 일 때문에 내 영이 잔치하도록 계속 사로잡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 세 번째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디자인하신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주님의 큰 손의 역사를 믿으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감사로 그분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 기뻐하는 것과 감사를 드리는 이 가운데 나는 이 땅 가운데 육을 입고 있으니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은 차원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으니 그때가 올 때까지 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기도의 삶을 중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요 기도의 삶으로서만 백합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